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리석은 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1대 29대 300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그것이 있기 전에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학적 법칙입니다. 보험회사 손실통제부서에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수많은 보험사고 통계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다가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합니다. 한 번의 큰 사고, 메이저 인저리가 있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 마이너 인저리즈가 있고 그 전에 300번의 무상해 사고, 다시 말해서 non injury accidents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재해가 대참사가 한 번 있기 전에 작은 재해 29개가 있고 그리고 사소한 사고 300개가 있더라. 1대 29대 300 법칙이에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하인리 법칙에 해당돼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이 법칙에 해당되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도 이 법칙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들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수백 건에 달하는 사소한 사고 또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건에 달하는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징후가 있을 때,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이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되는 징후와 작은 사고들이 있는데, 보는데, 경험하는데 방치합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국민신문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이 있기 전에요. 세월호 선박이 소속해 있던 청해진 해운 직원이긴 한데 중간 관리자 한 사람이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전에 1월 20일 오전에 국민신문고에 A4 용지 11장 분량의 민원글을 올립니다. 이것을 읽고 조치만 했어도 29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박 소속 직원이 발견한 여러 징후를 A4 11장에 걸친 것이면 내용이 상당합니다. 무시한 결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은 모든 정보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은 지금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리 법칙을 기억하면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경험하지 말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다가오는 그 미래 상황을 다 보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신분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다가오는 미래를 다 보았다. 이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바로 내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내 말에 귀 기울여 듣거나 이에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결과 그들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인데 대참사를 겪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늦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기초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평화의 때 보통의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후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진 설계된 건물, 내진 설계된 건축물 뭐죠? 지진에 견디는 그 건물요. 자,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10층짜리 건물이에요. 하나는 내진 설계된 10층짜리 건물이고 또 하나는 내진 설계가 없는 10층짜리 건물입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오히려 내진 설계 없는 그 건물이 좋은 자리, 상가 지역에 있을 때 그 건물 값어치는 오히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건물의 가격이 훨씬 다릅니다. 물론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건축법상 공무원이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이 24절, 27절인데 이 문맥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하신 이 문맥은요. 22절과 23절을 고려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언제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언제요? 400년 전에요? 초대교회 때요? 100년 전에요? 아니요.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세대의 말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말씀하신 그 순간이 다가올 심판의 때 그날에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전 생애가 주님 앞에 리뷰되는 그런 장엄한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아, 저 사람 실패했다. 그 대상이 선교사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이든지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저 사람 실패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아는 진리의 기준에서 아, 저 사람 대실패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때 그날에 완벽한 실패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름을 남기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책에 나오고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그날에 그때에 다가올 심판의 날에 전생가 주님 앞에 리뷰되는 장엄한 순간에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사람 인생 완벽한 실패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23절에 이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럴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때에 이러한 판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인생 파산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물론 24절, 27절은 지난 모든 세대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특정한 세대를 염두에 두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는 대실패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24,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 2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초를 화강암 같은 반석 위에 세운 건물.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이 건물 밖에 있는 지구를 온통 다 채우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된 다음에 눈길을 준다는 거예요. 이상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전에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양의 속성을 가진 인간 스스로는 이것이 힘들어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명이 죽을 것을 알고 피해액이 수천억에 이를 것을 알았더라면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적으로 삼풍백화점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큰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의 벽을 없애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고 있는 기둥이 옥상을 뚫고 나오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L자로 된 철근을 사용해야 했는데 사고로 수천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삼풍백화점 경영진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자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의 시력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눈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예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m 내지 2m 정도만 보여요, 양은. 그래서 양은요, 자기 여기서 음매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5m 정도 떨어진 어떤 작은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 5m 떨어져 있으면. 소리만 듣습니다. 이것이 양의 속성을 가진 눈앞에 뭔가 보이고 눈앞에 어른거리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양의 속성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불법 공사 시행하고 당장에 보이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 삼풍백화점 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 건물을 계획할 때 구조 계산서에는 건물 4층과 5층에 20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8개는 지름이 80cm 기둥이에요. 8개는. 그러니까 기둥이 80cm니까 글쎄요. 이 두 개를 합한 그 정도의 그런 이런 정도의 기둥이 8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만이 두꺼운 그 기둥이 20개 가운데 8개가 위치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고장력 철근을 16개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8개 기둥 설계 과정에서 지름 80cm가요 60cm로 줄어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장력 철근 16개를 8개로 줄여요. 8개 기둥 전체 다. 왜 그랬을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당장의 원가 절감이 보였지만 502명의 죽음과 수천억의 피해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가?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시는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릴 때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 집의 기초를 황한 바위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른 집들이 축대가 무너지고 전체 집 구조가 뒤틀릴 때 끄떡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라는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그 견고한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두 가지 종교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인간 경험하고는 충돌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이를 기초해서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확대 적용된 말씀들. 주님의 말씀을 서신서들은요, 각 교회 역사의 특정 시점에 적용된 말씀들이에요.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각 상황 가운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라는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계시.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림자와 같은 사건, 개인의 경험과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거기까지 전체를 저는 감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다가오지 않고 실행하기에,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실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장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막 저 10년 가운데 엄청난 확신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각 개인이 다른 삶을 살잖아요. 부르심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임무와 또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다 다르고 우리 가족들의 그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두 가지.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서 적용한 서신서의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데 주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요. 이것은 문제를 동반합니다. 마치 새끼 식사는 거부하고 식사 시간에는 깨작깨작 먹거나 억지로 먹게 하거나 거의 안 먹어요. 그런데 간식은 너무 좋아해.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을 채우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결코 오래가지 못 갑니다. 결코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두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적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8장 4절에 우리는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공을 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성공,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정신이 나를 몰아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벌어두는 대신에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세상 방식으로 내 이름을 높이도록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도록 부추기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진짜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지났어도 이 구절이 나를 사로잡은 적이 없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섬기면서 이 구절이 진정한 성공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나를 사로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거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4절을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십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정말 재미없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So what?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제가 제 자신이 양의 속성을 가진 멀리 못 보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 구질이 달라집니다. 멀리 볼 수 없다 했는데 내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깨달으면 이 구질이 엄청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앞에 나오는 눈이 나쁘면 이거는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온몸이 안 보여요. 그러면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스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얼마나 실패, 실수, 참사로 이어지는 결정 많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있는 빛 밝혀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작년에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19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0절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대입을 하면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새길 때마다 우둔함, 다시 말해서 영적 어둠이 대세인 양의 속성 대신에 빛 가운데 걷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암송했던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개인적으로는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진실이에요.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나를 위한 계획을 담은 책이 있다고? 저는 성경이 그 문맥상에 문자적인 해석을 허용하면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상징적이나 영적으로 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단지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시편 139편 16절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인데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멘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다윗만 보셨을까? 나도 보셨구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만 몇 번 반복하고 눈길을 주고 하는 사이에 나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외칠 때마다 기도로 승화시킬 때마다 엄청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붙잡아도 절망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 구원받으라는 말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좁은 길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구절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좁은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주위 친구, 동료, 이웃, 친척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희한하게 가끔 자신의 삶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데 주님을 믿고 추구하는 나는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예배에 참석했더니 설교 가운데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라. 이를 위해서 말씀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라. 이런 작업을 해라.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할 때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요. 영적 슬럼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걷는 길, 오랜 길 아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지금 네가 선택한 길, 죽처럼 닝닝하고 맛없는 바로 그 음식이 너를 살리는 음식이다. 소수의 사람들만 추구하는 길이다. 나를 더욱 추구하고 나를 더욱 알고 나를 닮는 것을 열망하라.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긴급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의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니까요.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좀 하고 어느 정도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왕성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영어 실력 향상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자신에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매일 시간을 내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왜? 긴급하지 않으니까. 오늘 영어 공부 하루 안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 안 해도 괜찮고요. 한 달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1년 안 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요. 10년 동안 안 하면 내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완성하는데 실패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중요한 것을 긴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결과 나중에 그 중요한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사 습관입니다. 이는 중요해요. 근데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긴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20대 나이 때는 아무거나 먹고 자도 괜찮습니다. 심지어요, 먹으면서 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먹을 것을 찾아 먹어도 괜찮습니다. 20대에는요. 근데 30살이 넘었는데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죠.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긴급하지 않아요.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체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 중요한 것을 하루, 한 주일, 한 달, 오랫동안 방치하면 건강 이상이라는 위기를 반드시 거두게 되었어요. 하인리 법칙. 300개 이상 증후, 경미한 사고들이 나타나면요, 그때 건강에 큰 이상 증상을 기대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누구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300개의 징후들을 무시하고 29개의 경미한 사고들을 무시하면 한 개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영적으로도 분명한 진실이라는 거죠.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22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인리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 대참사, 대실패, 대재앙 가운데 인생 파국을 맞이하면서 끝납니다. 대부분 여기 나오는 세 클래스의 사람들 선지자,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며 파워풀한 미니스터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오래 자주 반복 말씀하셨는지. 하인리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저는 300번 이상 그들에게 불법에서 돌이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징후를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주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약 40년 정도에 걸쳐서 사역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29번 이상의 경미한 사고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주님을 진정 예배하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하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요나 선지자에게 풍랑이 닥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위기를 겪게 하신 것처럼 그 선지자의 길을 막으시는 주님의 희미한, 세미한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경미한 사고들을 통해서 경고가 임할 때 잠잠히 주님 앞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과 확신 가운데 자기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긴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2년 동안 성경 안 읽어도 문제 안 생깁니다.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회사에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삶이 잘 굴러갑니다. 다른 데보다 더 잘 일이 풀릴지 몰라요. 성경 말씀과 떨어져 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동안 동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인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긴급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돼요.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대부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쉽게 대체합니다. 왜?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일주일 안 해도 괜찮고.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되나요? 영혼에 덕지덕지 뭔가 달라붙습니다. 삶이 무질서해지고 영혼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좀 더 발전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죄가 제로 안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점이에요? 대부분의 심각한 병들은 병으로 다가오지 않고 징후가 없이 그 사람이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경우예요. 저희 집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와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 금요일인데요. 지난주에 수거 직원이 우리 집 쓰레기통 빠뜨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이제 이메일을 써서 설명을 했더니 자동 응답 이메일만 답변이 오고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이게 정책인 모양이다 라고 이제 일주일 더 묵혔다가 이번 금요일 와서 통을 비웠죠. 제가 제자리 갔다 내오려고 안에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주 넘게 비었다고 작은 구더기들이 바닥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아요.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해서 방치하면 우리 영혼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이것을 오래 방치하면 영적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어리석은 자 반늘로 추락합니다. 예화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최대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 인근 국가 22개국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 죽은 사람 숫자가 약 30만 명, 5만 명이 실종되는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쓰나미라고 합니다. 이제 이 날이 12월 26일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박싱데이 쓰나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태국 그 푸켓섬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던 가족이 있었는데 4명의 영국인 가족들이 그쪽 태국 푸켓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다가 바닷물이 일시에 확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방학이 되기 전 2주 전에 학교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틀어주었던 쓰나미 동영상에서 봤던 그대로 그 장면이 호텔 창문 밖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있다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그 틸리의 부모가 애가 너무 고함을 지르고 대피해야 된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호텔 직원들에게 전하고 호텔 직원들이 비상조치를 취해서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100명의 여행자들이 목숨이 구해집니다. 푸켓섬에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시면 수많은 비치 해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해변이 이 틸리 스미스가 묵었던 바로 그 비치 해변입니다. 이 소녀는 겨울 방학이 되기 전 얼마 전에 지오그래피 시간에 시청했던 흑백 영상이에요. 1946년 하와이에 발생했던 흑백 영상으로 된 쓰나미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현상, 아,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물이 갑자기 확 빠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의 뇌리에 박혔던 거예요. 바닷물이 일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쓰나미가 밀려올 것을 예상하고 이 아이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놓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여러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좁히고 좁혀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적용된 사도 바울의 서신들 베드로의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 스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크게 새겨놓은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는 내 영혼의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새겨놓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새겨놓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재구성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삶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가?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이 작업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선택합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많이 새겨놓고 이 생명의 말씀이 약동하도록 허용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타고 우리 영혼에, 이 영혼에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생애의 마지막 여정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정보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질 때 이 거룩한 연습을 한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작업 공간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